예, 전도자의 62가지 삶에 대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1가지 삶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이 중요하거든요. 전도의 문을 많이 열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왜 그러냐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이 안 돼요. 본인도 힘들어서 못하고 상대방도 실망하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그 사람을 보면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행위를 수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엉터리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요. 나무를 한 번도 안 봤어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 근본 언약을 여러분이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탕이 되야만 18가지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불신자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살려면 죽을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건 종교인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건 이미 종교예요. 그거는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거 생각해 보면 이가 갈린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어렵다.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내 방법,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지 애써 힘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처럼 말이지 이슬람 교인들처럼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해야 되고 막 열심히, 특심히 노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게으르게 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근본 세 가지 언약을 누리면 중요한 18가지 삶이 따라와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18가지 삶은 복음 누릴 때 사실은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구체적으로 1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느냐?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애 낳고요. 특별히 육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요,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잖아, 우리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키우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에 대해서 좀 알면 키우는 일에 더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18가지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 더더욱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가능하면 쉽게 먼저는 21가지, 그 다음에 이제 62가지, 예, 그 삶에 대해서 좀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근본 언약이 뭐냐. 이게 안 되면 삶이 안 되어집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죠.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복음화 보좌와 서밋합니다. 특별히 복음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렇게 이 누가가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라면 첫 번째 쓴 편지가 뭡니까? 누가예요. 다 힌트를 줬는데도 대답을 못하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구약의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해결 못했던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성취자다. 인간이 해결 못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근본을 해결했단 말은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역을 하면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팔레스타이란 말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종지부 찍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요. 문제 만나면 막 당황하고 문제에 빠집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계획으로 보여져야지 문제로 보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확신했던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3천 명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단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맨날 없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이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후대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럽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하잖아요. 맨날 염려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18가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직껏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벌써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오직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흔들린다. 이미 예수로 만족 못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우리가 세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모든 일에. 슬플 때도 복음을 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평상시 입고 살다가 문제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복음을 누릴 게 아니라 평상시. 근데 어떤 분은 또 잘 되면요. 자기가 뭐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또 교만합니다. 이 복음을 또 못 누립니다. 성공할수록 평안할수록 더 복음을 누리세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화란 말은 오직에 근접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에. 근접. 가까이 간단 말이거든요. 접근한단 말이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면 그건 복음화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거는.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변질되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문제 온다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못 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포효처럼 날마다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에 근접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네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방해되는 게 나거든요. 네가 아니에요. 나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니까. 출애굽은 됐지만 출자가 안 됐다니까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다.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고대에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뭐 사원과의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할 때는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열두 명이 순교했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아픈 채로 있어. 아픈 채로 있는 게 은혜로 알았어요. 우리는 꼭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지. 좋은 것만 은혜입니까? 버려야 돼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두 번째입니다. 근본 언약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을 설명했다고 했거든요.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간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잠깐 기도하는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식당에 가도 그 기도해요. 사무실에 가도 그 기도해요. 성도 신방 가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요. 저주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한 곳에서만, 어느 때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 받으시지 말고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에 근접하셔야 돼요. 항상. 어느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보좌화가 되는 거죠. 네. 보좌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좌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근접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에 근접해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든 말인데 이해됩니까? 그럴 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는 넓어요. 70억이 넘어요. 나 하나를 주체 못하는 내가 이런 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거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그러나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좌화, 보좌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언제나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뭐 가끔 누렸다면 점점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근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화입니다. 어느 때는 까먹고 처음엔 그래요. 아, 하나님 나라 이마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항상으로 근접해 가야 되겠죠. 이걸 보좌화라고 그래. 보좌화. 세 번째입니다. 근본 언약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서미터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다섯 가지 힘을 얻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가지 힘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은 사단을 꺾는 힘이에요. 지력,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요.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력, 체력.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에게 체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해도요. 병든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운동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운동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날 예배 놓치면서 등산 다니시는 분.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없다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괜히 찔려가지고. 그리고 경제력.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진짜 사람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타락으로 가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돈 없는 게 낫지 그게. 건강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병든 게 나아요 그게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정 박살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통계를 쫙 뽑아놨는데 보니까요 거의 다 무너졌더라. 가난한 게 낫지. 이게 광대뼈 암 걸려가고 이게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불쌍해서 기도해줬더니 이 암이 났어요. 이걸 치료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손을 들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났어요. 나니까 막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막 간증하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줬다고. 이 광대뼈가 주저앉는 암도 있더만 별 암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낫다고.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 그 사람이. 상상이 안 되면 나를 보면 돼. 잘생긴 사람인데 인간이 바람을 피우더라고. 이거 하나님 낫게 해주니까. 재발돼서 죽었어. 저는 그래서 아 건강한 게 다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그게 저주구나. 여러분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지능 범죄자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 보내면.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인간들 많아요. 복음을 막고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요.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부 엘리트들 아닙니까?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그 경제야말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력. 이 만남이 중요하거든요. 만남.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 제대로 만남이 가능한 겁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형제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냥 뭐 공부를 얼마나 했나, 돈이 얼마나 많은가, 키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전부 그거 따진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복음 확실한지.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좀 몇 년 동안 아니면 짧은 기간이라도 복음을 알게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나중에 코피 터져요. 코피 터져.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놓고 나중에 평생 고생해.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이 다섯 가지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2, 3, 7 나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삶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밋화예요. 알겠습니까? 서밋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만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에서 삶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라. 삶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능에 서밋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학업에,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바꿀 문화 서밋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신자들한테 많이 맞았는데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이 가능합니까? 불신자 못 이깁니다. 돈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제일 불신자가 두려운 거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엄한 짓을 다 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얻어 맞으면 맞았지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미련하게 맞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들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능가하는 비결이 뭡니까? 삶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서밋. 서밋이란 말은 아주 높은, 높이 된단 말이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최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섯 가지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업에, 우리 사업에, 가정에 역사 일어나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사람은 불신자가 감히 경쟁할 수 없어요. 그들을 능가하니까요.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 가방만 들어줘갖고 기독교인이 비호만 맞춰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살립니까? 어디 감히 왕 앞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서밋 응답을 받으니까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24 서밋에 근접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반 시간이, 반 시간이 아니라 반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하루 종일 이 삶 서밋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밋화다. 이해됩니까? 아,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좀 대답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근접한다 말이에요.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세요. 오늘 이만큼 받으면 내일은 또 다 놓치고 모레 또 더 놓치고, 이거는 변질이지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은 이만큼 우리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렸다면 내일은 더 많이, 더 많이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하면 무속, 점술, 19장이 뭐예요? 마술, 우상문화, 귀신문화, 음란문화를 우리는 정복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수아미세의 응답을 24시간 받지 않고는 우리는요, 이 문화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문화에 정복을 당하거나 우리 자녀가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애굽 문화를 모세가 뒤집었던 것처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귀신 문화, 잘못된 이 우상 문화, 마술 문화, 무속 문화를 확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삼섬의 성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4 서밋에 우리 늘 근접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서밋하라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럴 때 여러분 18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근본 언약을 내 것으로 누리면 여러분 내가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되어지면 천명, 소명, 사명을 알게 되고 당연, 필연, 절대를 알게 되고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요일성,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고요. 18가지의 삶이 사라집니다.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한 주간 한 주간 세 개씩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면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져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아,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됐거든요. 크리스찬은 말이 그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유, 개독교네. 삶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전도자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 세계로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해주시고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